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내가 의롭게 믿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저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별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믿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보미양쌤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있나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목사님,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아놓고 어리석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전파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의 행위와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딘 것을 헛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성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할까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또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하나쌤이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곧 자기의와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으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항상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명쌤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창세기 22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목사님,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앞에서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뜻합니다.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게 된 유업, 아브라함이 받게 된 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왜 율법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죄가 없다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줍니다. 자, 하나쌤이 히브리서 9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약속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약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며 거스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경이란 넓게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좁게는 율법을 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율법이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고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에 대해 진단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목사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워주는 선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계시된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쌤들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즉 자기 노력과 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란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를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쌤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성별이나 출신 성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굳게 믿고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항상 제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떨쳐버리고 저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항상 예수님의 자녀답게 항상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은 성별, 신분, 혈통,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성별과 신분과 혈통과 자기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공격과 유혹들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 특히 북조선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수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규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 8장은 이전 장인 7장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이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역사의 흐름을 큰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면 8장은 그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어떤 풍경을 멀리서 보여주다가 점점 축소해서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처럼 7장과 8장의 관계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서 8장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8장의 내용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주는지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수혁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숫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양의 머리에는 뿔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뿔은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긴 뿔은 바사, 작은 뿔은 메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가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했고 승리한 후에는 메대가 바사 제국에 흡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뿔이 바사, 작은 뿔이 메대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를 뜻하는 이 양은 순염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요. 염소는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뿔은 보통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서방 세계 역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헬라의 문화를 서구 사회에 전파시키고 정착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 헬라 문화가 유럽 전역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헬라어가 유럽 전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어와 글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니까 전도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아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 제국을 사용하셔서 문화적인 통일을 이뤄놓게 하셨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세계 곳곳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잘 닦아놓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헬라나 로마가 사용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알맞게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뤄가려고 할 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갑자기 서두르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행해서 선한 결과를 얻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을 때 마음이 급해져서 서두르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가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며 인내했을 땐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가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서둘러서 본인의 계략을 세웠는데 그 결과 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급하게 느껴지더라도 서두르기보다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둘러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헬라나 로마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이건 아무 일도 없던 하루이건 기쁨이 가득한 하루이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에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염소로 상징되는 강성하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뿔이 강성할 때 꺾이고 그 뒤에 네 개의 뿔이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분할된 네 개의 왕국 중에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은 두 개의 왕국이 있잖아요. 애굽 쪽을 차지하는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쪽에 차지하는 셀루코스 왕조요.
맞습니다. 이 두 왕조는 자주 싸움을 벌였는데 이들의 싸움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프톨레미 왕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프톨레미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네. 프톨레미 왕이 자신이 도서관에 구약 성경을 놓아두고 싶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 역으로 불려지는 이 성경은 예수님 시대까지 잘 사용되었고요.
맞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셀루코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빼앗겼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힘의 균형이 옮겨간 것이군요. 셀루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 오늘 읽은 다니엘 8장 23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에피파네스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헬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피파네스 왕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헬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겠네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정책을 강하게 저항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에피파네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피파네스 왕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잘 알았나 보네요. 그래서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격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에피파네스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저항만 진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침략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제단을 헐고 제우스라는 헬라의 우상을 성전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헬라의 우상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의 제단을 헐고 헬라의 우상을 세워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한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3년 동안 멈추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의 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마카비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피파네스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환상이 담긴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에 담긴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꽃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과 수고의 자기 희생이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죽음이니라.
아멘. 생명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매우 좁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민이나 근심이 없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근심이나 힘듦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저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내가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늘 긴장감이 흐르고 고난과 슬픔만 가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번성과 형통으로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고난과 순환만 있을 거라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고 경건을 위해 애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평안한 가운데서 싸우는 것이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마음의 평강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고 핍박 속에 있어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이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에서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져야만 감사를 하거나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니까요.
고난이 여전하고 고통이 계속돼도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신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인데도 좋은 상황이라고 억지로 해석해서 정신적으로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억지스럽더라도 좋게 해석을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정신승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면 정신승리를 하려고 억지로 하는 말이다라고 여기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 신자들이 고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정신승리와 같은 개념은 전혀 아니잖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이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샘솟을 때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극심한 박해가 우리를 흔들어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좁은 길을 걷는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싸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다니엘 8장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멈추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가 예배의 금지령을 내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 거죠.
맞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이 소중한 예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눈에 띄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북조선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북조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이 바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바쁜 일상이 계속된다면 아주 짧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경건의 훈련을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 생활을 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의 낙심이 크거나 혹은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도 낙심의 마음이든 기쁨의 마음이든 절제를 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행하기 합당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건 생활이 잘못되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예배나 경건 생활이 흔들리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드리는 경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겠네요. 경건 훈련을 통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무엇보다 경건의 시간이 멈춰지지 않도록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두름 없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삶이지만 그 속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경건 생활에 두고 경건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런 내용을 기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국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저는 좀 우울하고 좀 약간 눈물이 많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북조선에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남조선에 들어오는 과정들과 또 들어와서 이 모든 삶들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병들도 많았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통했었고 이러한 비통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항상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이 그때 나에게 다가올 때 짧은 시간이어도 은혜가 있었고 나의 반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배부름이 찾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비참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북조선 신자님들에게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앞으로 나 자신도 더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느끼셨을까요?
네, 경건. 경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무슨 무게가 있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 스스로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저는 경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투명하게 잘 닦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이런 시간이 되도록 저 스스로 기도하고 또 그런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True.